신약에 나타난 네 사역자 강해기록 제46기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서 7절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네 사역자를 보기로 합시다. 사역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장로 직분을 말할 때에 직분을 가리킬 뿐 아니라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사역자라 말할 때 그 뜻은 내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 앞에 내 노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내 노선이 바로 신약의 대강입니다. 이 네 가지 대강을 전파하는 자를 우리는 내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은 주님이 열두 제자 중에 세 사람과는 항상 함께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 세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함께 산위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것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있었고 마지막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에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 세 사람만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뚜렷이 드러난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이 새 노선으로 세워졌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선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들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이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까? 아닙니다. 마띠아는 제비 뽑음으로 사도로 택정되었지만 여기에서 말한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또한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주를 위하여 일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특별한 지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네 사람뿐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 네 사람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야고보요, 그 다음이 베드로, 바울,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순서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네 노선의 깊은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노선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네 사람 중 가장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서신도 쓴 적이 없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그가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봉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감추이고 감추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네 사람 중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왜 그를 선택하여 네 사람 중에 끼어 특별한 한 노선을 나타내게 하셨습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병고침이나 이적이나 기사 등 은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은사들도 좋은 것이지만 야고보가 나타낸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 그는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가장 크고 특별한 일입니다. 내 노선 중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노선은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역이 다르다 해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동일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당하는 고난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뛰어난 서신을 읽기 좋아하고 베드로의 봉사에 대한 열심과 요한의 놀라운 이상을 듣고자 하지만 야고보를 멀리 던져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역의 기초가 야고보의 면에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루에 3,000명을 주께로 이끌고 바울처럼 각처에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야고보의 고난이 없다면 주님은 여전히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거절당한 위치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야고보를 이렇게 감추고 밝히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그의 특별한 면을 높이 올리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많은 의자와 전등과 테이블을 봅시다. 우리는 이것들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날 이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옮겨가고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 하나만 이곳에 남겨둔다면 어느 형제가 들어오든지 예외 없이 이 작은 테이블을 주목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야고보의 다른 모든 은사를 숨기고 다만 그의 고난받는 이 독특한 점을 특별히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고난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솔직한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무릇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높이 올려지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고난받는 사람만이 높이 올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높이 올려지려면 반드시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야고보에 관한 많은 진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다룰 수 없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보기로 합시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가 나타내는 전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새 노선의 차이점을 보기로 합시다. 이제부터 교통할 말은 순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 매우 관계 깊은 말들입니다. 말을 잘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을 보더라도 그들 간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듣고 기술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울을 따라 글로 기술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한 간증과 바울이 선포한 간증도 각기 중점이 다릅니다. 요한의 사역도 독자적으로 한 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은사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이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베드로의 노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서신을 완전히 읽어본 사람은 그가 표명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의 간증과 사역입니다. 요한의 간증은 또 이것들과 다릅니다. 요한은 교회에 관한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교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만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간증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새 노선,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과 요한은 하나님의 집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새 노선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언급한 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조금 언급했지만 그가 언급한 것의 중요한 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집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다루었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룬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고 요한이 다룬 중심은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세 노선은 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각기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이 신약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히 다루지 않고 이 정도만 접하기로 합시다. 베드로는 시작입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베드로였고 마지막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가련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조직과 종파에 대해서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건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며 이 셋은 다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 노선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집을 표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가 문을 여는 사역을 할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합시다. 지금 우리가 말할 것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손에 있다면 그는 분명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그의 손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손에 문덕리의 집회소를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이곳에 온다 해도 내가 열쇠로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문을 열어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열쇠 없이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로 볼 때 첫째로 천국 범위에 들어간 사람인 베드로는 천국에 대해 가장 분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형제 자매들은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이 시작되는 시간의 빠름과 느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천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친히 건축하시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교회의 가장 뚜렷한 분별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영에 속한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우며 의로운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뒤섞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도 교회에 속한 것이고 저것도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마치 물건을 쌓는 창고처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그들이 성경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간증을 위한 사람, 즉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한 가지 일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썼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용한 열쇠는 회개와 침례였습니다. 회개와 침례를 통해 3,000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옳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말한 구원과 상 등은 장래의 왕국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의 역사만으로 족합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씀을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사역은 고넬료의 집까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간증을 했지만 시대적인 성질상에 그의 사역은 이미 끝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지만 바울은 이미 9장에서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열심으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주님은 빛으로 그를 비추셨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며 바울을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그 안으로 이끌었지만 주님에게는 장식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 것은 모든 원한이 다 제해졌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울이 주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고 사역에 있어서 유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의 사역의 범위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벽에서 내려왔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내려갈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 광주리에 담겨져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에 의해 광주리에 담겨져 내려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가 형제들의 교통과 도움과 동의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혼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많은 일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더욱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 조금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들과 조금도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에 이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 주께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본래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의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 속에 감추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보자기 속에는 짐승과 기는 것과 새가 있었습니다. 이 항목 중에 물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물고기가 없었습니까? 짐승과 기는 것과 새와 물고기는 모두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보자기 속에는 짐승과 기는 것과 새의 세 가지를 언급하고 물고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노아 방주의 예표에 따라 물고기는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출한 것 중에 물고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보인 것 중에도 물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큰 보자기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큰 보자기는 베드로의 모든 사역을 대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밖에 담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범위를 가진 배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한 범위는 보자기같이 큰 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은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재료일 따름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그가 이끌고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상관치 않고 다만 재료이면 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료들을 누가 어떤 모양으로 변케합니까? 바울이 왔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천을 사는 사람 같다면 바울은 옷을 만드는 재봉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일생 동안 행한 사역은 천과 같이 제한은 있으나 형식적인 범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자기 속에 감추인 세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새는 가장 활동이 많은 동물입니다. 어느 때는 제멋대로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나무나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는 땅에서 몇 발자국 걷습니다. 조금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새는 가장 자유분방한 것입니다. 짐승은 어떠합니까? 짐승이란 흉악하고 무서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기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더러운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방인은 짐승과 기는 것과 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큰 보자기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흉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 안에 두셨고 우리를 더 이상 짐승이나 새나 기는 벌레로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천국 복음이 있을 뿐 교회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범위, 새로운 한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은 사탄의 손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위치에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능력을 의지하여 된 것이 아니라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안으로 이끄는 역사는 전부 베드로가 하는 역사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베드로의 역사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한 보자기씩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올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국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는 베드로가 도움을 못 주고 바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울의 일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온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서신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칭의에 대하여 말을 했지만 거듭남에 대하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거듭남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한 사람입니다. 또 기업이라는 단어도 적지 않게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포함된 모든 범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조금 언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분명치 않은 것은 우리가 자신을 중심 삼고 우리는 그를 돕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당신이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구원은 기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당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래 당신은 자신의 원함과 생각대로 엉뚱한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더 이상 제멋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멍에가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면 육신적으로 이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새든 짐승이든 벌레든 다 싸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